질문 48. 여러 가지 사함에 관하여. 성경에서 언급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용서는 몇 가지입니까? 이러한 용서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답변. 우리는 다음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의 결국이 어떠하면 용서의 결국도 어떠합니다. 죄의 결국에는 적어도 아래의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영원한 멸망. 둘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짐. 구약시대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범죄하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제거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교통에 간격이 생김. 넷째, 만약 죄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징계하고 가르치실 것임. 다섯째, 만약 죄가 제거되지 않았다면 천년왕국 때 주님이 왕이 되시어 이 문제를 처리할 것이며 왕국 안에서 이 사람의 지위는 이 죄의 영향을 받게 될 것임. 네 번째 결국은 오늘날의 징계이며 다섯 번째 결국은 오는 세계의 징계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세상은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세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빛비춤을 주는데 어떤 죄는 이 세대에서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오는 세대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죄에는 이와 같은 다섯 가지의 결국이 있으며 또한 반드시 다섯 가지의 용서가 있습니다. 만약 세 가지 용서만 있다면 두 가지 죄의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약 네 가지의 용서만 있다면 한 가지 죄의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사실을 잘못 말하고 심판은 단지 한 번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혼돈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다섯 가지 용서를 분명히 보지 못한다면 많은 때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를 모를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용서는 무엇입니까? 먼저 그것을 간단하게 말한 다음 조금씩 설명해 나가기로 합시다.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 영원한 구원에 관련된 문제. 둘째, 하나님의 백성의 용서,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관한 문제. 이러한 용서는 하나님이 빌려온 용서 또는 교회의 용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통을 회복시키는 용서, 하나님과의 교통에 관한 문제. 넷째, 하나님이 가르치는 용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가르치는 것에 관한 방법. 다섯째, 왕국의 용서, 천년 왕국 때의 용서에 관하여. 지금부터 이상의 다섯 가지 용서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기로 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 영원한 용서는 사람의 영원한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용서는 비록 영원한 것이나 이 세대에서 죄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용서합니까? 히브리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은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영원한 용서가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더럽든지 간에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 용서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대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용서하실 수 없으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결코 하나님이 지나치게 관용을 베푸신 것이 아니며 하나님이 죄들을 간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이유도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이미 심판받았고 주 예수가 이미 죽었고 이미 보혈을 흘리셨고 이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가장 공의로운 방법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한 분 구주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십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이 용서의 근거는 주 예수의 피에 의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용서를 얻은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과거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였고 장래의 죄를 위하여 범죄하지 않겠다고 뜻을 세웠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 예수의 피를 믿는다면 당신은 당신의 죄가 이미 주 예수의 몸으로 돌려졌고 당신은 이미 용서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지금 용서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장래에 받을 것입니까?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여기에서 얻음이요라는 글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장차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며, 바라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주 예수를 믿었다면 그의 죄는 이미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들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얻었다고 말하셨다면 우리는 얻은 것이며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용서. 요한복음 20장 23절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도들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졌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만약 이 구절의 성경 말씀에 불분명하다면 우리는 교황이 행사하는 권위에 반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계되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권세는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베드로를 찾아갔는데 그가 당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구원과 죄의 용서는 전적으로 주 예수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는 무엇을 가리킨 말입니까? 여기에서의 용서는 교회가 성령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것을 알게 된 후에 나타내는 선고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너희들이 누구를 용서하는 것이지 당신이 누구를 용서한다는 말이 아님을 주의해야 합니다. 너희들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며 사적인 사람이 아니라 공적인 무리이며 개인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의 의미는 교회의 선포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람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것이며 이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나는 이미 복음을 듣고 믿었으니 청컨대 저에게 침례를 주시고 떡을 떼도록 참여케 하여 주시고 다른 성도들과 똑같이 저를 받아들여 주십시오 라고 말했다면 형제들이 그를 받아들이려면 반드시 그의 죄가 이미 용서받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형제들이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용서받았음을 알았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한 자녀이며 형제들은 그가 용서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임을 선포하고 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형제들 안의 느낌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를 위해서 이와 같은 간증을 할 수 없으며 그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에 근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미 성취한 것을 선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해냅니다. 우리는 반드시 2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23절은 22절의 연속이며 22절이 있어야 23절이 있게 됩니다. 22절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용서받았는지를 단정짓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가르침에 따라 단정짓는 것이지 결코 개인의 느낌으로 단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설사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데 교회는 안심할 수 없어서 그에게 기다릴 것을 요청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용서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구원받고 난 후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제자들과 교통하길 원했으나 그들은 모두 바울을 두려워했고 바울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을 믿지 않았고 그가 제자가 되었음을 믿지 않았으나 바나바가 그를 위하여 간증하였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출입하며 왕래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직접 누구의 죄를 용서하거나 그대로 두게 할 수 없으며 교회는 누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았는지를 선포하는 것에 불과하고 그가 제자들 가운데에서 교통하며 왕래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통을 회복하는 용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가 특별히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인간의 편에서 복음이 어떠하다는 것임을 나타낸 반면에 요한일서는 하나님 마음의 편에서 복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두 개의 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와 진리이며 은혜를 말할 때에 진리도 말합니다. 요한일서도 두 개의 노선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과 하나님은 빛이라는 것으로 한면으론 사랑을 말하고 또 한면으로는 빛을 말합니다. 은혜와 진리 그리고 사랑과 빛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는 사랑이지만 사람에게 나타난 것은 은혜이며 하나님 마음 가운데서는 빛이지만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을 사람에게 이끄나 요한일서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요한복음은 생명, 구원, 영생 등의 문제를 말하나 요한일서는 교통,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 등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를 언급하며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요한일서의 시작은 교통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교통에 있어서의 용서를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친족 관계로 이것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관계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고 합시다. 첫째, 어떤 아들이 그의 악한 행실 때문에 아들의 관계에서 끊어집니까? 아닙니다. 둘째, 어떤 아들이 만약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이로 인해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셋째, 어느 아버지가 만약 그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의 아들은 이로 인해 그의 아들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넷째, 당신은 어떤 사람의 아들인데 제3자 혹은 사탄이 이 사실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공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설령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말을 반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거듭나서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러한 관계는 누구도 뒤집을 수 없고 영원히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관계는 3일에 한 번 또는 5일에 한 번 끊어지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이 관계는 바로 교통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어느 날 만약 당신이 잘못을 범했다면 당신은 아버지 보기가 두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의 아버지는 당신을 꾸짖을 것이고 당신의 잘못이 크면 클수록 당신은 아버지를 뵙기가 더 두려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당신은 그와 친족 관계에 있어서 비록 영원히 끊어지지 않으나 당신과 그와의 왕래는 이로 인해 중단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여전히 범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과의 교통은 즉시 끊어지며 반드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야만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죄를 범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죄를 자백하면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시인하면서 잘못한 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시인한다면 당신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피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피로 씻지 아니하고 시간으로 씻으려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오늘 죄를 범했는데 잠시 그 안에서 며칠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이 빨리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닷새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면 자신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죄도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닷새 열흘의 시간으로 씻은 것이지 피로 씻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피 아래에서만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한 어린이에게 만약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두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첫째는 먼저 며칠 동안 괴로움을 겪어야 하고 둘째는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이의 신학은 또한 많은 사람의 신학이며 많은 나이 든 사람의 생각입니다. 마치 충분하게 어려움을 겪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형제자매여, 여러분이 설령 여러 날 동안 고난을 받아도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용서의 100분의 1도 얻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음속에서 죄로 인해 슬퍼하고 어려움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의 고난당함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자신의 죄를 시인하면 하나님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교통이 충분히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용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관리하는 것에 관한 방법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관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관리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몇 구절의 성경 말씀을 읽기로 합시다. 사무엘하 22장 26절과 27절은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특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리입니다. 당신이 어떠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원칙이 어떠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범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범죄의 행위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을 받게 합니다. 범죄의 행위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으나 범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아이가 어머니의 뜻을 항상 어기고 사탕을 훔쳐 먹었다고 합시다. 그가 만약 회개한다면 훔쳐 먹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그의 치아는 오히려 상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때 하나님의 자녀가 범한 죄는 비록 용서받을 수 있으나 그 죄의 결국은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영원한 용서는 믿자마자 있으며 교통을 회복하게 하는 용서는 죄를 시인하자마자 있으나 결과로 인하여 받게 되는 하나님의 다루심은 매우 괴로운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삼손은 사사였으나 나중에 죄를 범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비록 여호와께 마지막으로 간구하며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그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으나 삼손의 눈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랐고 그와 하나님과의 교통은 회복될 수 있었으나 그의 사사 직분은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은 다윗이 가장 나쁜 두 가지 죄를 범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죄는 간음과 살인이었습니다. 그가 이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그를 책망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가장 엄중하게 이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처를 빼앗아 내 처를 삼았은즉 칼이 내 집을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얻은 결국입니다. 비록 다윗이 자신의 죄를 시인하였고 나단 또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으나 다윗은 가르침 방면의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시인하였고 비록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통도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가르침은 용서 뒤에 따라왔으며 그가 우리아 한 사람을 살해했지만 그의 아들은 넷이나 죽였습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방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으므로 감히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반드시 나타내시며 하나님은 다윗이 이 일을 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다윗이 이러한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온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이 범죄를 기뻐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다윗이 범한 죄를 그분이 증오한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은 만약 우리가 한 형제 자매에게나 또는 어떤 사람에게 득죄하였다면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용서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의 용서입니다. 만약 영원한 용서라면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교통을 회복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통의 용서는 다만 본인이 죄를 시인하면 즉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의 용서는 교회의 장로로 하여금 오게 하고 만약 장로들의 믿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의 병을 낫게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네 방면을 말합니다. 첫째는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상황에 관한 것입니다. 셋째는 몸에 관한 것입니다. 넷째로 이 구절의 말씀은 우리로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징계받았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의 방면에 있어서 설사 사람이 회개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징계는 여전히 계속됩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십자가의 역사 안에서도 이 징계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가르침 방면에서 이미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징계를 제하여 줄 것을 간구한다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도로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침을 받을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순복해야 하고 하나님께 나는 당신이 내게 주신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 당신이 이와 같이 나를 대하시면 나는 마땅히 받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에게 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가 여러 번 당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며 하나님이 당신을 치시면 마귀도 당신을 치기 때문에 당신은 마귀에게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가르침 아래 순복해야만 마귀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면으로 하나님께 순복해야 하며 한면으로 날마다 의지면에서 마귀를 반대하고 병들거나 약해지는 것을 거부한다고 선포해야 합니다. 왕국의 용서. 왕국의 용서에 관하여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을 보기로 합시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대.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아보냄에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간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간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간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만약 몇 가지의 다른 용서를 구분해서 읽지 않는다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의 성경에서 만약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용서가 어떤 용서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용서를 취소할 것이며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의 용서가 아니라 왕국의 용서에 관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용서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한 때에 우리가 얻게 될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서 은혜를 말했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책임을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주님이 하신 것과 주님이 어떻게 사람을 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왕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과 우리의 현재 생활이 어떠한가를 보아야 하며 또한 장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책임의 어떠함을 말합니다. 이것은 천국에 관한 사실이며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에 관한 사실이지 영원한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복음서 중 왕국의 비유는 여러 개가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는 천국을 마치 한 왕과 그의 종이 회개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 종이 주인에게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었으나 그것을 상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의 주인에게 그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장래 상환할 때까지 기다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인은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종은 거기서 나와 그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 종은 결코 그를 용서하지 않았고 결국 그가 빌려간 빚을 돌려주기까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후에 어떤 다른 동관이 이 일을 모두 주인에게 알리자 주인은 그에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말하였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신 후 이 비유의 뜻을 해석하셨습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왕국의 용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국의 용서는 결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한 그리스도인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용서는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교회의 선포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입니다. 네 번째 용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징계받은 시간이 충분하다고 여기시고 가르침의 막대기를 거두어 가실 때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 용서는 반드시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용서한 후에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날마다의 생활과 일이 장래에 모두 심판받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승리하며 예비되어 있는 믿는 이들은 주님이 먼저 그들을 공중에서 맞이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들림받은 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문제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왕국에 참여하기에 합당한지 여부를 심판할 것이며 동시에 또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왕국에 합당한 사람의 지위의 고절을 규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두 가지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왕국에 들어가는데 절대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며 둘째는 비록 왕국에 들어갈 수 있으나 지위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왕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상급입니다.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결정됩니다. 우리는 좋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지만 반드시 좋은 행위가 있어야만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며 우리가 상급을 얻으려면 좋은 행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어떤 한 성도는 나는 죄로 인해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써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나는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님의 피로써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장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날부터 그날까지의 생활과 일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아마도 주님 보시기에 흠없이 간주되는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간주하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것이고 동기가 부정한 것이며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많은 좋은 일은 아마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좋지 못한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집안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심판은 가장 엄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이 심판에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판대 앞에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길 바라는데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공의롭게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맞는 말이나 그분에게는 여전히 용서함이 있고 그분의 용서는 우리들의 오늘날의 용서에 근거합니다. 만약 다섯 명이 당신에게 득죄하였는데 당신이 그들을 용서하고 열 명이 당신에게 득죄하였는데 당신은 또 그들을 용서하며 사람들이 당신에게 나쁘게 대했든지 간에 당신이 그들을 용서했다면 그날에는 하나님이 가장 공의롭게 당신을 대할 것입니다. 당신이 일찍이 사람들을 용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당신을 용서하시는데 이것이 가장 공의로운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만약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이 만약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당신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이 단지 날마다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하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결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사람들을 관대히 대하면 하나님이 그날에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두 가지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하는 손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을 점검하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이 내게 많은 빚을 지고 있더라도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두 구절 안에 있는 비판은 원문에서 심판으로 당신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어떻게 심판하며 당신이 당신의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심판하면 하나님도 그날에 어떻게 당신을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의 잘못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건면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인 비평을 가하고 가혹하게 심판하면 하나님도 그날에 이와 같이 당신을 심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날에 당신을 어떻게 심판하는가는 당신이 오늘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로마서 2장의 처음 몇 구절에서 말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은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면 하나님은 아래로 흘러 넘치도록 수북하게 우리에게 줄 것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풍부하게 사람들에게 보답할 것이며 대 안에서 위로 가득 차 수북할 뿐만 아니라 가득하여 아래로 흘러 넘칠 것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면 장래에 하나님도 당신에게 많은 은혜를 줄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사람들을 매우 각박하게 대했다면 하나님이 장래에 당신을 용서하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심판관이 되지 않도록 배워야 하며 스스로 의로운 심판자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천년 왕국 동안 가장 중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얻은 영생은 정해진 것이며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나 우리가 이 세대에서 만약 우리에게 득죄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장래의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나라는 어떻게 멸망합니까? 한 가정은 어떻게 파괴됩니까? 그것은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 안에서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것을 허락하실 수 없으며 두 사람이 서로 마음속에서 증오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섯 고을을 다스려야 할 사람과 저 다섯 고을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로 마을을 다스리게 할 수 없으므로 그들이 갚아야 할 것을 다 갚기까지 괴로움에 처하도록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갚아 나가야 합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며 다만 그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데 어찌 그날에 가서야 사람을 용서하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모두 천국을 말합니다. 무릇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이 용서는 천국에서의 사람의 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날 사람들을 용서하느냐의 여부는 장래 왕국 때에 용서받느냐의 여부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며 우리가 장래 그분의 왕국에서 왕노릇하기에 합당하고 그분의 왕국에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합당한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일을 커다란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장래 왕국에서의 일이 큰 일입니다. 장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은 더 높고 더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주어 관리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날 조그만 일을 관리하지 못한다면 장래에 더욱 큰 일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며 오늘날 이 세대의 일을 처리하지 못하면 장래 어떻게 천사들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날을 위해 우리는 오늘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배웁시다.